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렸던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극심한 연단을 잘 통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직 참을 쫓아가기 때문에 끝내는 정금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잡게 되었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30일 수요예배 시 인간 견작의 현장에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혹독한 인간 경작을 잘 받고 3년 반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3년간의 특별한 시간을 통해 저 자신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귀한 단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기도해 주신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3년간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대전에 새롭게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파키스탄에 세 차례 다녀왔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제가 잠시 국내에 없을 때에 저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는 해외 선교를 계속 이루고 싶습니다. 선교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함께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보자라고 간곡히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를 일구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참으로 예쁘고 대단하다고 여겨져서 흔쾌히 함께 새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2023년 코로나 팬데믹의 해제됨과 동시에 저는 바로 파키스탄 선교를 한 차례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두 차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파키스탄은 저에게 특별한 나라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또한 선교를 통해 맺어진 열매는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겠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파키스탄 선교는 1996년에 윌슨 정결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듬해 2주년 행사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사로 가기로 했던 분이 갑자기 병고가 생기게 되었지요.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강사가 되어 다녀오게 되면서 파키스탄 선교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첫 인상은 제 개인적으로 도깨비 날아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 이름도 생소했었지요. 거리는 우리나라 60, 70년대 마을 골목을 연상케 했습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남자들은 대부분 흰색 또는 회색의 긴 옷을 입고 있었고 또 수염이 덥수룩했지요. 여자들은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또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을 보면서 이곳에 선교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강하게 갖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이듬해인 1999년에 목자님께 손수건 기도를 1호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간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처음으로 기도해 준 사람은 바로 신시아였지요. 신시아는 셀리악이라는 병으로 장이 막혀서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에 있을 때에 그의 언니 마리아가 마침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님께 대신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 즉시 치료받았지요. 그때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목자님의 기도로 치료받고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하고 있는 중에 제가 파키스탄을 방문하여서 손수건 기도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말레이시아에서 목사 사모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매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기독TV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은 파키스탄에 자주 오시는데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제 대답은 제가 거의 매년 파키스탄을 방문하지만 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 또 주변 환경, 사람들의 심성, 음식 등 하나도 좋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라고 했지요. 그러자 그들이 놀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저는 이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다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 다녀오면 금방 또 오고 싶어지는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 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더욱이 2000년도에 목자님께서 인도하신 라오르 연합대성에는 파키스탄 기독교가 발전하는데 큰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성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슬람 국가에서 성회가 열렸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하여서 그때 사용했던 세미나 때 사용했던 노트라든지 전단지 아주 오래된 것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저에게 와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보이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 선교사들이 와서 집회를 자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오래전에 목자님의 그 집회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전에는 그렇게 큰 연합 집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님께서 그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인상이 깊게 남았겠습니까? 그리고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수많은 치료 역사를 체험하고 그런 것을 보았으니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행사 위주의 어떤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우리 만민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만민을 통해 은혜 받은 그것을 간직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25년 전 목자님을 기억하는 그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출국하기 전에 공항에 나와 있을 때 기도해달라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모슬렘도 있지요. 이런 그들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파키스탄의 선교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23년도의 방문은 3년 만에 방문이었습니다. 저의 형편도 그렇게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봐야지 그래서 비행기 표, 식사비 등 제가 쓸 것만 경비를 준비해서 다녀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말씀은 한편 준비해서 방문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한 달간이나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누구를 만나고 신방하고 세미나도 하고 집회를 하고 이렇게 일정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교의 열매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3년 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전에는 주의종 세미나와 집회를 위해서 재정이 많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이들도 수동적으로 움직였지요.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되면 장소 대여비, 차량 지원비, 식사비 등 재정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 집회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지요. 때로는 수천만 원, 그 이상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미나하고 방송 출연도 하고 크고 작은 집회를 하고 사진, 네, 이제 이런 사진들은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요. 예, 뭐 집회도 이렇게 소규모 교회에서 하는 집회도 있고 또 크게 이렇게 하는 집회들도 있고 자 이렇게 했는데 재정 지원 없이 일을 이루더라 그 말입니다. 그동안 저변 확대가 되어져 있는 그런 점도 있지만은 저와 함께한 이들이 선교사에게 대하여 적극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그들이 먼저 이것저것 스케줄을 잡아주면서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내일은 어디 가서 집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앞서서 일을 추진해 가는 것이었지요.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간 것인데 쉴 틈이 없을 정도로 한 달간이나 일정이 빡빡한 것이었습니다. 선교에 대해 저의 의중을 이해하고 함께 움직이는 그들을 보면서 제가 쉴 시간이 없다 해도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던지요. 제가 갈 때마다 앞장서서 도와준 이들은 위순종길 목사님의 자녀들입니다. 맏딸, 이제 장녀 마리아 목사님은 오래 전에 한국에 와서 1년 동안 대전 저희 집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의 한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지요. 그래서 지금은 동시통역이 가능한 실력자입니다. 또 그 동생 라일 목사도 우리 만민 지교회로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실 때 오른쪽 이제 보이는 라일 목사님 그리고 맨 왼쪽이 이제 하룬 목사이지요. 하룬 목사는 주 정부 의원을 지냈습니다. 지금도 정치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카라치에서는 마리아 목사가, 라오르에서는 하룬 목사가 자기 집을 숙소로 제공해 주어서 경비를 절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요. 또 소도시 타타시에서는 메린 자매가 통역으로 돕고 있습니다. 메린 자매도 대전에서 1년간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신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당회장님 설교와 각종 예배 시간에 우르도어 통역으로 봉사하고 있지요. 특히 이곳 타타시에 방문할 때마다 열렬히 환영해 주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들어오는 집회 장소 입구부터 꽃을 뿌리는데 저기 생화이기 때문에 장미꽃 생화이기 때문에 저걸 맞으면 머리에 안고 이 옷에 뭐 이렇게 물들고 그래요. 그래도 저렇게 꽃을 갈 때마다 뿌려주고 목에다가 다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서도 빨리 좀 벗고 싶은데 계속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준비해 와가지고 이렇게 꽃다발을 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그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어떤 치료 역사가 있었는지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남자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손수건 기도를 받고 다리에 힘이 주어져서 스스로 서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부축에서 서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혼자서 저렇게 서서 박수도 치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여장녀는 교통사고로 한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받고 바로 들리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지요. 또 어떤 분은 목에 혹이 있었는데 목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는 중에 그 혹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한 것입니다. 또 놀라운 일은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간 것입니다. 파키스탄에는 귀신의 역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파키스탄 선교를 하면서 본 귀신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자리에 앉아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요. 자세히 보니까는 막 힘을 잔뜩 주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소리를 끙끙거리는 소리를 이렇게 내는 이가 있었지요. 또 바닥에 막 뒹구는 이가 있었고 소리를 지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파키스탄 선교 보고 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어둠의 존재들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분명 문은 잠겨 있는데 문 쪽에서 두세 명 사람같이 생긴 그런 형상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잠결에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모르는 체하고 자야 되나 일어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은 분명히 잠겨 있는데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인기척을 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면서 눈을 떴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고 까만 형체 두 개가 제 앞에 딱 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눈, 코, 입은 혹시 있나 하고 보려 했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마에 타는 어둠아 물러가라 해서 물리치니 그 까만 형체들은 문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벽 쪽으로 후퇴를 하더니 벽에 흡수되듯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귀신들이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온 것 같은데 아마 겁주려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귀신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모든 어둠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물러가라.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위로와 영광 돌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자신을 학대하면서 생난리를 치는 귀신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치료 역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집회가 끝나고 여유롭게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는데 그전 같으면은 뭐 여유롭게 대화할 시간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몇 명이 와서 안마를 해주겠다고 저는 이제 민망하기도 하니까 사양을 했지만은 저렇게 안마하는 또 모습이 은혜스러워서 사진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묵고 있는 숙소에 쌀을 한 가마 가지고 와가지고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제 가정에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옆집에서 또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 주변에 몇 가정을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그 이튿날 저녁에 집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 마당을 빌려가지고 그 마당에서 마이크 설치도 해놓고 저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또 은혜스러운지 저는 사진을 또 보고도 참 은혜스러워서 이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히 두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회장님의 설교가 파키스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독방송 TV에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당회장님의 설교가 방송된다라면은 목자님을 통해 은혜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만민의 위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땅이 마련된 것이지요. 재작년 파키스탄에 갔을 때에 선교센터에 대한 대화를 했습니다. 공감대가 있었지요. 그런데 주 의원 하륜 목사에 의해서 큰 땅이 마련되었고 이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이제 당회장님의 설교가 기독방송을 통해 송출되고 선교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파키스탄 선교는 더욱 발전해 갈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목회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선교센터 운영을 통해서 파키스탄의 기독교 역사가 또다시 새롭게 쓰여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파키스탄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을 보면은 메마른 땅 같습니다. 변화의 열매가 더딘 것 같지요. 그러나 2억 5천만 명이 거하는 세계 인구 5위의 큰 나라입니다. 저 사진은 제가 이제 차 타고 이동하는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어서 제가 직접 핸드폰으로 찍은 것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에 5명이 타고 또 6명이 타고 하는 사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목자님께서 밟으셔서 크게 영광을 돌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계속해서 선결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그들을 대하면 대할수록 더욱 선결을 통해 열매를 내기 위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위험해서 못 가겠어요. 어려워서 못 가겠어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잘 아는 저하고 친한 이제 목사님인데 목회도 크게 하고 계시는 분이고 테러를 당했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 이 목사님을 표적으로 이제 테러범이 들어왔는데 성노님들이 막았었지요. 그래서 성노님들이 총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세 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사진을 보내오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하려면 재정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저는 선교 출장을 나갈 때에 성모님들께 선교 헌금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고자 해서 세워진 교회이지만 인원이 적으니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겠습니까?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평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먼저이고 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헌금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전에는 선교 확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재정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적으면 적은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선교센터가 건립이 되면 주기적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에 필요한 재정이 있어야 하지만 그때가 되면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하며 선교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읽어 수고해 주신 우리 사무엘 장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영적인 말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이들이 있다면 힘써 말씀을 전해야지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성결의 말씀이 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이지요. 선교를 나갈 때마다 많은 죄종들과 영혼들이 은혜받고 충만해야 하는데 어찌 뜨거운 사명감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자는 누구일까요? 첫째로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자입니다. 지난 3년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는 한동안 거할 곳이 없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막막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압박감을 느끼며 그런 상황을 겪어보기도 했지요. 또한 목자님과 우리 재단에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느끼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붙드신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크게 깨우침이 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은 엄미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연단이 무엇일까요?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연단받는 자를 외면하실까요? 기대하심으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은 당연히 기대하심으로 지켜보시지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목사님은 다윗의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힘을 내라고 좋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는 다윗은 무슨 욥의 연단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누구의 연단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으면 그 은혜를 붙들고 이기고 이겨서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연단이 따르는 것이죠? 새로워져야 할 분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단은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자초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연단이 있습니다. 연단이 주어지면 무슨 연단인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새로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자초한 연단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연단이든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달라져야 할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든지 더 큰 능력을 이루어 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안주하고 있다든지 또는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날로 날로 전진해 가야 하는데 그런 기대하심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 편에서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극심한 연단이 따랐다면 그만큼 기대하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새롭게 가야 할 분야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혹 연단도 받아왔고 또 믿음생활도 변함이 없이 하고 있는데 새로움이 없고 특별한 사명감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시는지요. 그런 분은 자신이 분명히 주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심령이 새로워지고 사명도 새로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집중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집중해서 중심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을 뜨겁게 주관하시지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극심한 연단을 받을 때 자기를 만나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자기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연단 없이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큰 연단을 통해서만이 얻을 것이 있다면 당연히 어떤 심한 연단이라 해도 회피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연단을 받은 만큼 정금같이 나와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야 하고 목자님의 유지를 개성 발전시켜 가야 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목자님이 계실 때와 계시지 않는 지금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목자님이 계실 때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모두 커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드러나고 하는 일이 없었지요. 다 덮어주시니까. 그래서 걱정이 없었고 문제 될 것이 없었지요. 그리고 저돌적으로 막 돌출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항상 살펴서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물론 진리 안에서 변함없이 참을 쫓아가는 이들도 있지만 육의 속성을 쫓아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목자님이 계실 때는 감히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목자님이 계실 때와 같이 그때 새겨진 진리와 성령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않게 삼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육으로 갈리느냐, 영으로 성장하느냐의 갈림이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라 해도 하나님은 계시지요. 하물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녀를 외면하시겠는지요. 믿음의 사람은 힘든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향한 마음은 더욱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동안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사랑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육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르다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육적으로는 한숨이 푹푹 나오고 하염없이 눈물 흘려야 할 때도 영적으로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날로 새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육적으로는 힘들어도 영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의 속성에 치우쳐 가면 하나님의 바라심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미하다라는 것을 알아서 한 말씀 한 말씀 양식 삼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육의 속성에 끌려간다면 무늬만 신앙인으로 남고 마는 것이지요. 갑작스런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어서도록 응원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존귀한 자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의 심정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매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기록한 것을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음이 느껴져서 웃음이 지어집니다. 이런 값진 시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엄미함입니다. 즉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참이 아닌 것은 언젠가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열매가 될 수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많고 무엇 때문에 바쁜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합리화시켜가며 슬쩍 넘어가는 그런 모습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언젠가는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의 속성을 죽이고 진리를 굳건히 하는 사람은 영적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붙드는 진리는 없고 육의 속성에 치우쳐 간다면 성결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자는 둘째로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신 것처럼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도 값진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치 있게 고귀하게 여길 때 그 은혜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떤 신이 은혜를 주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베풀어주신 값진 은혜를 받았다면 결코 헛되게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킴받고 바로가기 위해서는 받은 바 은혜와 진리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기준이 되어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생명같이 여길 때 모든 이와 화평을 이룰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도 이룰 수 있게 되지요. 이렇게 될 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크게 모나지 않게 잘 하다가도 어떤 일이 생기면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동원되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해하고 낙심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굳이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일을 끌어당겨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지요. 반대로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붙들고 그것을 은혜로 은혜가 기준이 되어서 분별하고 이겨나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복잡한 일이 생기면 주변 흐름에 휩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이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연단의 때에 교회를 떠난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 공통점 중에 두 가지를 보면은 마음에 새겨진 은혜를 발동을 시켜서 이겼어야 하지요. 그런데 부정적인 면을 사력을 다해서 파헤치고 그쪽으로 막 쫓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또 나를 만나주신 주님 앞에 나는 사명자라는 이런 인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사명감을 가지고 깨어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2장 8절에 보면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싸오나 했습니다. 누가 은혜를 버리는 자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짓되고 헛된 것을 쫓아간다는 것이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옳지 않은 부정적인 일을 생각하며 낙심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생각하며 이겨내는 것이 은혜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친히 세우시고 이끌어 오셨음을 믿습니다. 목자님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은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며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니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로 인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친히 목도한 이들이 바른 신앙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로 보여주신 그 진리를 붙들고 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붙어있기만 해도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결의 제단이고 사명이 있는 제단이기 때문에 성결제단에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결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것임을 뜻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명이 있는 제단에 붙어있다는 것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명을 이루어갈 것이니 당연히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침노해가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결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은 것을 그대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아무런 사명감 없이 그냥 세월을 보내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그런 안일한 생각은 떨쳐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서 고난을 받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로 만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 고난을 받게 한 행위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다라는 증거인 것이지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참을 찾으려 했어야지요. 그리고 참됨을 보고 깨우쳤으면 그것을 믿는 길로 가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권능을 행하시는 참을 보고도 오히려 해하려고 했으니 하나님을 바로 믿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로 24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했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저버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참을 외면하는 그 길을 간다면 매를 드신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받은 바 은혜를 통하여 분별하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충성해 간다면 사랑과 온유함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좋은 사람은 당신입니다라는 글귀를 봤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러 변수가 생기고 환경이 달라져도 한번 만난 주님을 변함없이 따라야 함이 마땅하지요.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참된 사랑과 은혜를 끼쳐주신 목자님의 가르침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만큼은 변개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결의 말씀으로 마음에 평안함을 이루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이런 영적인 말씀은 처음 듣는다고 하며 놀라워하지요. 제가 이들을 끝까지 챙겨서 실한 열매가 되게 도와주고 싶은 사명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녀오면은 바로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하신 것처럼 특히 사도 바울이 그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이 위험하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더욱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목자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GCN방송, 세계선교 등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면 물질이나 어떤 여건과 상관없이 이루셨지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계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어가니 얼마나 짐이 무겁겠습니까? 이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일평생을 그 짐을 짊어지고 사셨던 분이지요. 우리 모두 이런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자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더욱 힘을 내어 전진해 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